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종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신성 모독죄로 여겼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여겼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그 전에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목도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죄였죠. 그죠? 신성 모독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게 됩니다.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내란 음모죄로 고발해서 죽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지금 그 당시 많은 서기관들 또 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당시 사람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가 오듯이 선지자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도 똑같은 사람이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다.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처럼 강감찬 장군처럼 그렇게 뛰어난 장군, 뛰어난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42절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다윗이 시편 110편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환상을 봤던 모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환상을 받거나 사도 요한처럼 천국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서 주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환상 중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주께서 이 주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는 또 누구죠? 예, 예수님이죠. 내 주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주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고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도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예, 원수를 진멸할 때까지 여기 있으라. 즉 십자가로서 승리할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인간적인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나셨으니까 계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셨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죠?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야, 네가 인간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네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셨지만은 동시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한 것, 이게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믿음. 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사람들이 아마 서기관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자,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 중에 특히 전문가들, 성경을 연구하는 일의 전문가, 예, 성경 전문가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전문가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백성들로부터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랍비, 선생님, 귀한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서기관들만 입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 랍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랍비로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서기관에게 높은 자리 앉는 것 좋아하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부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헌금을 빼앗고, 예. 또 기도를 시키면 길게 기도해서, 백성들은 길게 못하니까 길게 기도해서 자신이 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과시했습니다. 저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허영심, 위선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은 없고,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열정은 없고, 서기관을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돈을 받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이다, 거짓된 신앙이다, 형식주의 빠진 신앙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을 것이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을 거다.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것은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 그게 우리 믿음인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순종하느냐, 믿음은 얼마나 삶에서 열매 맺느냐로 드러나는 것이지, 얼마나 순종하느냐 드러나는 것이지, 지식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쌀자루가 있죠? 쌀 담는 쌀자루. 쌀자루가 많을수록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쌀이 많다고? 쌀자루가 많은 것과 쌀이 많은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죠? 너무 어려워요. 예. 우리 집에 쌀자루가 100개 있다고 해서 그만큼 쌀이 많다는 겁니까? 아니, 쌀자루만 100개 있을 수 있잖아요. 쌀은 없으면서. 그죠? 예. 먹고 살 쌀은 없는데 쌀자루만 집에 100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쌀자루가 많다고 자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죠? 예.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우리가 하는 성경 지식은 쌀자루와 같은 거예요. 쌀을 담을 수 있는 자루. 예.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과 믿음은 별거예요, 별거. 예. 물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좋아지죠.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열매 맺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서기관들처럼 그런 껍데기 신앙, 위선적인 신앙, 형식주의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죠? 예, 순종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예, 구약 시대에는 이제 돈이 없을 때는 가축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화폐가 돈이 생겼기 때문에 화폐나 동전이 생겼기 때문에 예, 지폐가 동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표현했죠.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을 보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부자인가 보다. 이 생각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야,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도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하면 야, 첫 번째 사람, 야,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두 번째, 헌금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재산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헌금을 10만 원 했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하고 가난한 과부는 재산이 만 원이 있는데 그 만 원 중에서 2천 원을 헌금했어요. 자, 남들이 보기에는 2천 원 헌금한 사람보다 10만 원 헌금한 사람이 훨씬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야, 이 사람은 부자인가 보다. 혹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이 부자는 1억이 있는데 1억 중에 10만 원 헌금했지만은 이 과부는 만 원밖에 없는데 자기 생활비인 2천 원을 헌금했다. 그럼 이 과부가 훨씬 더 자기의 더 많은 재산 비율을 헌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게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시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받으시는 걸 보여주시죠. 그죠? 예.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일단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한다. 그거요. 교회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 가르치지만은 여기서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이 내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 예. 교회 남들이 볼 때 아,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우리가 청소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거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헌금이든지 찬양이든지 봉사든지 선교든지 전도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운전을 한다. 그 운전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을. 예.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정말 적은 돈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과부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과 중심을 받으신다. 아까 서기관들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만은 왜?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 칭찬이 관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헌금을 하는데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똑같이 봉사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보이는 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왜?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고 봉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만 칭찬한다고 막 낙심하고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받으시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두 번째,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열매 맺는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헌금권을 통해 또 말씀하시죠. 헌금을 끝으로 보기에 남들이 볼 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진심을, 중심을, 충성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음, 충성된 마음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 섬기게 해 주십시오.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감동으로 멈추지 않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진실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으로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우리의 지식으로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믿고 믿어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 세움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 교육자들이 힘을 모아서 부모님들을 일깨우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이들 우리 부모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부모 세움 학교를 진행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 세움 학교를 인도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부모 세움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부모 세움 학교를 진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모 세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들이 되어야 될지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들을 귀히 여기고 자녀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잘 인도하고 섬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모 세움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진실한 믿음을 전수해주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 인도와 파키스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와 파키스탄인데 인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았듯이 이 인도와 파키스탄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환경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연재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가 이 환경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신경을 써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잘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잘 헤아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힘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재해가 줄어들고 환경의 문제, 환경으로 인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를 다스려 주십시오. 감동시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자연재해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들의 백성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연재해 문제가 예방이 되게 하셔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살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있는 특별히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데 주님, 인도와 파키스탄의 저소득층 국민들,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석유관들이 자신들이 가진 직분이 자신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또 남들이 볼 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허영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일진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교사로 섬기든지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경외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섬김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 감동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린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의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피할 길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